말씀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할 말을 넣어주시사 정말 전하여야 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돼서 부흥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주제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아 목사님 그런 농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은 전혀 믿을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이상해진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마리아에게 장가갈 신랑 되는 요셉도 믿었는데 당신이 뭔데 안 믿어? 그랬답니다. 그렇죠? 요셉도 믿었는데 우리라고 왜 못 믿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돼서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가 거듭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식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존경심까지 표현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택한 민족 중에 자기가 있고 또 주신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켰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자신들 안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진지한 질문, 거듭남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물음을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소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가진 물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을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새로운 생명과 또 너희들을 변화시킬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에도 찬양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 속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중에 이 요엘서를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생명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을 물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비유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끼워두시고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 1021페이지 구약성경 1221페이지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동등된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물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 1207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서 36장 아직도 넘기는 소리가 많이 나네요. 에스겔서 36장은 37장 앞에 있습니다. 네. 36장 24절부터 교독합니다. 27절까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여기 보면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26, 27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서로 별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뭐 물은 우리가 뭐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은 또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거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기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말하자면 물과 성령이요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6절을 이야기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했을 때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겁니다. 구원을 얻은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위대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앞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12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13절에 나지 아니하고 또 난 자들이라, 여기서 난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심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그 즉시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그 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능력과 은혜로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은 출생과 같이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적도 없고 그 일에 보탬을 드린 적도 없고 도움을 드린 적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그 거듭남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목도하고 경험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으로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출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그 모태로부터 여러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분명한 출생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출생하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한 사람도 없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죠. 나중에 내가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또는 이 아저씨가 내 아빠구나, 이 아줌마가 내 엄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이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지 오랜 후에 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거듭난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신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듭남과 우리의 인식이 일치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 전에 거듭남이 있을 수도 있었고 대부분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 시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요, 거듭남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이나 사상의 문제도 아니고 기독교는 행위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은 생명 있는 자가 거듭난 자가 당연스럽게 가지는 반응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행위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응애하고 소리를 내어서 울죠. 오늘날에는 분만실에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분만의 가정들을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옛날 그 모습들을 보면 유모가 들어가서 아이를 받고 그 사이에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응애하고 울면 아,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살았구나, 건강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 때문에 가지는 어떤 반응이 있고 결과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어떤 자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할 때 소리를 내고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니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들이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입니까? 사람처럼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살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또 반면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는 평생을 가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17절은 제가 읽고 18절 19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들이 아주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말하는 17절에 말하는 이방인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이 없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에게 오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예. 그 외에도 우리 여자분들은 육감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것이 감각인데 그 감각 없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거듭난 자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각 있는 자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감각들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그 감각들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의심도 없이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이것으로 예수 믿어? 나 믿어. 그러면 감각이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있다라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근데 이 구절에는 일종의 워드플레이 같은 어떤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령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동일한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루아라는 것이 영이라는 뜻과 함께 바람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사건에도 거기 표현을 보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바람을 보면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뭘로 감지를 하죠? 우리의 살갗으로 감지를 하고 소리를 들어서 감지를 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지를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거듭난 것은 그 기원과 움직임이 신비롭고 미스테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듭난 자가 가지는 감각, 특징, 결과, 반응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내가 거듭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다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진지함을 결여한 채 난 믿어,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니고데모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2차적인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방향이 수정되고 목표가 수정되고 그 가치도 조금 변화를 입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인 반복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과 계명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로서 그 하나님을 인격자로 알고 여러분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갈라서의 말씀만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심이 이해하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천지를 만드신 객관적인 조물주로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 장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런 갈등과 충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영화 보면 나타나듯이 막 선과 악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고민과 충돌과 갈등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단지 복을 주시는 분이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자체를 알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죄의 더러움과 끔찍함과 그런 무서움을 보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저 뭐 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벌을 받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일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가지고 하시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난 금요일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죄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맛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그 죄와 의의 그 극단적인 대조와 그 차이를 누구보다 명백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서 볼 때 우리는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 또 다시 그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 의를 향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너무 가난할 때 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행 다니면서 아주 못 사는 나라에 가게 되면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없죠. 땅에 떨어진 것도 먹고 아무 물이나 먹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하고 먹고 예전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더럽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더럽고 거기에 얼마나 이물질과 병균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걸 어떻게 먹어? 예전에는 내가 그걸 어떻게 먹었나 몰라 누가 줘도 사양하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자로서 그 의를 맛보고 거듭난 자라면 그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 혐오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그 특징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에도 그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이죠. 우리 중에 거듭난 자가 누구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지 마세요. 봤다가 또 오해 생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거듭나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봐도 뭔가 좀 어정쩡하고 신앙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1357로 띄엄띄엄 또는 뭐 369로 나오고 뭐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모아진다면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판단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속에서 항상 이슈되어 왔고 이야기되어 오는 그런 주제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거듭났네 안 거듭났네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긴가 민가 걱정스럽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것이 독이 될지 유익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각성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인간이라는 것이 있죠. 코마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면 뇌의 기능이 마비합니다. 모든 내장의 기능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도 나타나서 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하여서 보는 시각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시체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 분들도 일단은 살았다라고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까지는 그냥 누워있지만 내일은 깨어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숨만 쉬고 병상에 누워있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그 자신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종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요즘 지내실 때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럽니까?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세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숨쉬기 운동이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 라디오에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방송이 있죠. 딴따단따단딴딴따단따단딴따단딴. 예? 국민체조 합니다. 거기 보면 숨쉬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운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숨쉬기 운동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거듭났다,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심각하고 불행한 그런 삶도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숨만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숨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3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 행위가 있어요. 그 교회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신앙적인 행위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이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가 가지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생명 활동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책망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답게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